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14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긍휼과 경륜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14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아 있는 마음을 낮춰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셔서 주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청종케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먼저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지한 인생들을 깨우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판명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로 저희 교회가 1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복음의 도리를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를 개척해서 또 지금까지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제대로 있는 부모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산을 상속하는 일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상속하는 일에 훨씬 더 애정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의 신앙을 자기 자녀에게 상속시켜주는 일은 부모 개인의 힘이나 능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조차도 가족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적인 생명이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떠나서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자라면 당연히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서 가족들끼리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도 교회들이 이상해져 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교회는 결코 떠날 수 없는 마치 태아가 모태로부터 떠나서는 발육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자녀가 가정을 떠나서는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신자가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신앙의 성숙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떠나서도 신앙 성숙이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었겠으며 왜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건강한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잉태하는 것처럼 실력이 좋은 교사가 좋은 학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좋은 교회가 좋은 신자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는 어머니 격에 해당되는 교회를 무엇보다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아무 학교나 보내지 않고 그 자녀를 맡길 만한 학교에 자녀를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의 미래가 그 학교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그 자녀의 앞날이 그 선생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의 앞날을 그저 밝게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그분의 영혼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신앙 성장과 성숙은 교회 성숙도에 비례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사역했던 한 목사님의 개척 설립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권면 순서를 맡아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그분들에게 권면했던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새롭게 어떤 기관을 세우려면 그 기관을 왜 세우며 무엇을 목적으로 세우는지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설계도가 이제 나오면 비로소 기관을 세우든지 건물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했던 교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이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다 읽고 그 다음에 재직들이 모이면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매주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그렇게 읽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 1년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다녀온 우리 성도님 10분과 함께 다녀온 실로암 교회 성도님들도 무엇을 공부하는가 보니까 헌법을 공부한대요. 부족하지만 저도 13년 전에 이미 헌법을 다 한번 읽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함께 나눌 수 없어서 그렇지 그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2주 전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그 교회는 강남의 한 큰 교회, 여러분들도 무슨 교회 하면 다 아시는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분파들로 많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한 분파에서 초빙을 받아서 결국은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그 목사님이 청빙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본인이 다녔던 교회에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신이 경험한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명하지 아니한 규약을 만들거나 성경이 허락하지 아니한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다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항상 어떤 잘못이 일어나면 그 잘못을 제대로 잡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목은 추를 한쪽으로 탁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 추가 이쪽으로 갔다가 곧바로 중앙을 잡는 법이 없고 이쪽으로 밀렸다가 그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갔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서서히 중앙을 잡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고서 자신이 경험한 교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 교회는 성경이 명한 방식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A라는 사람은 A 안을 대로 교회를 좀 세워주십시오. 또 B라는 사람은 B 안 대로 교회를 세우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오지요. 그런데 교회 건물이든지 물리적인 건물을 설계도 두 장을 놓고 지을 수 있습니까? 1층은 A, 2층은 B 이렇게 그 안을 두 가지 섞어서 교회를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던 교회든지 아니면 부정적 교회나 긍정적 어떤 교회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내용을 따라서 무조건 교회를 세워달라.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그 부작용이 많았던 그 교회와는 같지 않도록 이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 단순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은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역사 가운데 물리적인 이 시대 상황 안에서 어떻게 드러난지를 공부하지 않냐면 그분이 갖고 있는 이상은 매우 이상적인 교회상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 이상을 부르짖는 사람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상과 그 다음에 그것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역사 가운데 드러난 교회를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자신의 뜻만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교회 안에서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는 우리처럼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를 펼쳐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신발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거든요. 구약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2000년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교회 역사를 따지자면 아브라함부터 본다고 할 때 2000년이죠. 그러면 신약 교회 역사는 얼마입니까? 그것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드러내셨고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 왔는지 역사적인 문맥 안에서 어떻게 성경적 교회가 구축되고 이루어져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서 초대교회는 운운하고 이상적 교회를 운운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야말로 생각과 아이디어와 관념 안에서 나온 교회일 뿐 역사적인 교회를 실제로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경의 역사에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2000년간에 흘러온 교회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교회 역사만 전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교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왜 최초의 하나의 교회가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와 같은 이런 다양한 교회들로 나눠지게 되었는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름대로 우리는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비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로를 달리면서 나름대로 정중앙을 달린다고 생각하고 딱 기준을 잡고 정중앙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달리고 딱 보니까 16차선 도로예요. 정중앙입니까? 1차선에 16차선이 있는데 1차선에서 정중앙을 달렸어요. 정중앙을 달린 겁니까?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단순한 교회만 봐서는 안 돼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흘러왔고 서구 구라파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오고 있고 개혁교회는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지 적어도 지구상의 보편적 교회 모습이 어떠한지를 두루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신학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다 각 사람들이 신학적 칼라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 칼라는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해도 본인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신학적 칼날을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학이 없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커뮤니티라 그래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좀 이런 어떤 좀 개혁적 교회를 만들어보자. 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에서 도출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세웠지요. 그런데 성경하고는 무관한 우리들만의 교회,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도 있는데 사실은 그 이름이 뭐 좋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주 잘못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근육질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필요 없는 지방으로만 가득 찬 쓸데없는 무슨 위원회 조직들 막 만들어 놨는데 사실 교회적 성격은 전혀 없는 이런 식의 어떤 공동체가 이상한 기형아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단순하게 제일 먼저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집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전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칼날에 양심이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보는 일들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지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면을 했고 이 권면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신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도는 어떤 교회가 열심히 하지요? 복음주의 교회가 열심히 전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선택을 믿는 개혁주의 교회가 열심히 전도합니까? 안타깝게도 보통 복음주의 교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복음주의 교회나 이단들이 훨씬 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배가 침몰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그냥 사람을 구해내는 일입니다.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죽어가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는가 그런 논의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먼저 사람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무리 바른 교회요, 개혁교회요, 이름난 교회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디 가서 현상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아 현상교회 담임 목사님입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서 악수를 할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추구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원색적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한 일들이 나지 아니하는 한 아무리 건강한 교회를 세워놓은들 들어와가지고 자라나고 성숙할 영혼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을 잘 지어놓고 보일러를 따뜻하게 가동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주공간을 마련해놓았지만 정작 살 사람이 없는데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는 말씀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나 호주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혁주의 한다고 무슨 복음주의 사람들을 무슨 매도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뭐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교만을 부려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의 예나 복음전도 역사에서 보는 바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복음전파와 세례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물론 이 일에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되죠.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정도 관념적 지식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예수 믿는지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이 지식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의 전환은 일어날지 몰라도 그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믿고 회개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되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도 동일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계속 낳아놓고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진 부모의 자세라고 볼 수 없죠. 아이를 낳았으면 낳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이 3,000명의, 그날에 3,000명의 숫자가 더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불가타역이라고 부르는 라틴 성경에 뭐라고 이거를 번역했는가 하면, 독트리나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해서 이 사도들의 교리, 독트리나, 이 독트린 아시죠? 사도들의 교리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가르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 종종 천상의 교리라고 불렀습니다. 왜 천상의 교리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 교리의 기원이 무슨 회의체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 교리의 기원이 하늘에 있기 때문임을 나타내고 싶어서 천상의 교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리는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아마 1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하이델베르 유럽답을 가르치고 또 조금 지나고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그 다음에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도르트 신조를 제가 가르쳤죠. 말씀 사역자가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 조금의 오류도 없이 해석하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는 그 목회자의 신학적 사고의 틀 안에서 나온 설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갖고 있는 신학적 틀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은 괜찮지만 교리에 오류가 일어나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특강도 들었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 플러스 행위를 자꾸 말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인격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심지어 싹군 선지자가 전하는 바른 교리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가능해요. 물론 그 교리를 전한 그 사람은 참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겠지만요. 따라서 우리는 바른 교리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교리를 전하지 않으면 로마 가톨릭이나 이단처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바다와 산을 두루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지옥 백성 만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매섭게 질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말씀을 바르게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가 살아서 말씀 전하지 않아요. 천사가 와서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적용해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고 회심한 죄인도 역시 복음을 듣고 자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위기상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복음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다가 점점 자기 의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무슨 신학적 지식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사회적인 위치가 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직분을 갖게 되고 하면 이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다 우겨 싸고 있어서 우리의 속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지요. 그런 경우에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까발리고 파헤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자의 영혼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2000년이 지난 현 시대는 순수한 복음을 듣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원지에서 물이 나올 때는 깨끗하게 물이 나오죠. 그런데 그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오염이 되는 것처럼 사도적 복음이 최초에는 정확하게 전파가 되었지만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나오면서 그 교리적인 문제, 각종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때나 가서 막 음식 사 먹고 채소 사 먹지 않잖아요. 심지어 유기농만 따로 구입해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겸손하게 듣겠다라는 이 순전한 자세만으로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코치가 처음부터 되는 코치가 어디 있습니까? 선수 생활을 거치든지 해서 코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면 아주 이상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말씀을 이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다가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지요.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감독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을 에베소 장로라고 불렀지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장로와 그 다음에 감독자, 목사 곧 교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와 교사가 어떻게 하면 사도적 가르침을 제대로 오류 없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도적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신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신학을 터득한 거죠. 그래서 노회에서 신학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과 견조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신학적인 분명한 뼈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신학교를 꼭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뭐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까? 아볼로도 브리시길라와 아굴라가 불러다가 그의 빈 부분을 채워줬어요. 디모데도 사도들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노회가 만들어지고 노회 안에서 목회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설교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공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그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개인적 사기나 나의 어떤 경험이나 무슨 뭐 꿈의 환상에 뭐 봤던 어떤 내용 그것을 전하러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했던 것은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사적인 견해를 밝히거나 자의적 해설하거나 아니면 자기 간증을 늘어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본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조국교회 설교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조국교회 강단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들 제가 종종 들은 적이 있는데요. 조국교회 설교에 대해서,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적당하는 것이 뭡니까? 본문 이탈 현상이에요. 본문을 읽어놓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목회적인 무슨 지향점, 목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고 니체가 뭐라 그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간혹가다가 저도 그런 사람의 내용을 그들의 말을 간혹 인용은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영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영적 자양분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시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회심의 단계, 한두 번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처음에는 그야말로 얹혔던 것을 토해내는 듯한 시원함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과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마는지 성숙의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루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 신앙생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달려가도록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공급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래야 거듭나고 회심한 신자가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 성숙한 지경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사도적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왜 사도적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그것은 사도행전의 설교를 보세요.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설교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보화의 총체입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게 바로 설교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알리고 남기신 이 사도적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늘 듣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요. 아니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맨날 모여서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네, 저의 대답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못 배우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변화는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수납할 때 삶의 변화는 일어나요. 아무리 옆에서 이거 먹으면 이런 이런 질병에 좋다더라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로 그 정보를 본인이 받아들여서 그 음식을 만들어 먹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운동을 따라 하든지 해야 자신에게 실제 유익이 있지 아무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야 참 좋겠다 효과 있겠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데 실제로 그 운동을 따라 하든지 아니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하루에 300mm가 와도 컵을 이렇게 대고 있어야 물이 여기 갇힙니다. 컵을 거꾸로 해가지고 뒤집어버리면 물은 받치지 않아요. 십수년 동안, 아니 상당한 기간 동안 교회 안에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 귀에 들어오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조시거나 실제로는 말씀 안 듣는 분이에요. 다 보십시오. 절대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둥 벼락이 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안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합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지하지 못한 채 삶은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정보를 부모로부터 들었든지 친한 친구로부터 들었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대충 짐작을 했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섭렵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그 방식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사신 거예요. 왜 어떤 일을 할 때 갈등이 됩니까? 갈등이 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되죠. 그런데 갈등이 없어지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길 때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그럴 때 그 내용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내용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선포되는 이 사도적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당연하지요. 우리는 자전거를 두 개 탈 수 없어요. 자전거 하나만 탑니다. 내아에게 익숙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팽개치고 성경이 제시하는 그 내용을 따라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사역자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적 가르침은 결코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120문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성령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들한테 아니 당신만 성령 받았냐? 우리도 성령 받았다. 꼭 뭐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성령을 받았지만 사도적 가르침을 듣고 배웠습니다. 물론 성령은 보편적으로 모든 신자 안에 역사하지요. 그러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성령만 유일한 교사고 인간 교사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 신령주의자들이 자기 혼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열심히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지만 사도적 가르침을 들었던 것이죠. 이런 필요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는 각 성마다 두루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디도 같은 경우에는 디도의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장로가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치유하는 장로가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교제하는 일입니다. 현대화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삶은 개인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저희 어릴 때는 전세집에 살면 보통 방 몇 칸짜리 삽니까? 예, 두 칸짜리 아니면 한 칸짜리 살지요. 세 칸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죠? 그러면 때로는 방 한 칸에서 다 살잖아요. 부대끼면서. 근데 요즘에는 뭐 셋 아니면 넷, 심지어는 뭐 다섯.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로 대화하죠? 카톡으로 대화하잖아요. 그죠? 가족끼리. 그러잖아요, 요즘에. 엄마, 배고파요. 이런 경향성이 현대 신자안에도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신방을 싫어하죠. 신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신방하잖아요. 만나러 가고. 사람들은 목회자의 가르침 안에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설교만 듣고 아,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지도받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내면 세계 안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오지요. 그러니까 병을 한참 키워놓고 그 다음에 오는 거죠. 건강진단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인연에 한 번씩 하라. 그러니까 꼬박꼬박 가서 위 내시경 검사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별로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사실 건드리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하실까 싶어서 제가 직접 말씀하지 않은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심각한 어떤 어려움들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거 하려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작은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14년 전부터 큰 교회를 이루기로 작정하고 틀을 잡았더라면 적어도 지금 정도의 교인들보다는 한 3배 정도는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찬양인도도 제가 했으니까 좀 찬양인도도 막 하고 팔다팔다 좀 뛰기도 하고 말이죠. 또 성령집회에서 막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도 제가 많이 경험했으니 그런 것도 좀 하고 아마 그랬으면 더 많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작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가리고 할 거 없습니다. 거의 보면 다 알아요. 구체적으로 세밀한 문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대개 여러분들 영혼 안에 일어나는 현상은 뭔지 대개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나누고 소통하면서 부부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드라이해지는지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항상 뭘 하면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 습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에 저간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서로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보통 교제하면 무슨 아늑한 분위기에서 차 한잔하고 멋있는 카페에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교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제의 핵심은 뭘까요? 개인 신상명세를 서로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라 내 속사람 안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제의 핵심이에요. 그 교제의 핵심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각종 모임들이 많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슴도치가 모여가지고 서로 찌르다가 안 되겠다 흩어지고 또 모여가지고 또 찌르니까 또 흩어지고 이래가지고는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딪혀야 돼요. 계속 부딪히다 보면 그게 서로가 서로를 마모시켜서 서로 이제 견딜 만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민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대로 유무상통했다. 모든 것들을 니것 내것 없이 다 함께 나누어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 모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하기만 힘쓴 게 아니에요. 가르침도 받고 교제도 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기도하기에도 힘쓴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도 다 힘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도 모였을까요? 46절을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은 새로운 사람이 딱 오면 하스피탈리티라 그래서 접대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개혁교회 방문을 딱 하면 누군가가 첫 사람이 딱 오면 장로님이든지 뭐 집사님이든지 아니면 성숙한 분이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해서 함께 식사하잖아.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들지요?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 모시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정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모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꾸 외곽으로 돌고 교회당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오면 음식을 싸가지고 갑니까? 그 집에서 대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이 교제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넘어가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교제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성만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이 말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서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이것은 성찬을 가리킵니다. 말씀과 성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무엇하기에 또 힘썼는가 하면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죠? 기도. 기도와 관련해서 제일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질문이 뭡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보물을 땅 속에 묻어둔 채 캐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땅에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그런데 그거를 안 캐내면 그 보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아무 의미를 주지 않아요. 그걸 캐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범하는 하나님의 주권 운운하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드라이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전부터 이미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기도에 힘썼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보좌의 환상을 봤다.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했죠? 바울의 회심의 증거를 말할 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미러를 나누는 이 개인적 사귐과 교제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 영혼이 살았다, 거듭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온 사람들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주목하고, 그 다음에 41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럽문답 103문답에 제4계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4계명에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이 이렇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말씀의 봉사와 봉사를 위한 교육, 가르침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일은 뭐지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방봉사가 중요해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 즉시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다른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듣기 힘드시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 다 내려놓으시라고. 점심 우리 안 먹어도 된다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만약에 힘든 일이 된다면 그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기관이 되어야 되지요? 제일 먼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썼지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학교를 만들었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었잖아요. 왜 학교를 만들었습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황폐한 교회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황폐한 교회. 제가 왜 개혁교회를 이루는데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다듬어 가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 한 개인의 신앙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고, 그런 면에서는 요즘에는 제가 좀 안정감을 가질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단교회 안에도 아주 개혁주의적인 목회를 한다라고 했던 분이 30년, 40년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그분이 딱 그만두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이상한 데로 가버리고 풍비박산이 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이런 내용을 딱 구축하고 있어서 몇 사람이 들어와도 그 내용에 어떤 손상도 가져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견고한 교회를 세워야 자녀들의 영혼과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 영혼이 제대로 서는 것이지, 나 한 사람 열심히 모음만 보이고 강의만 열심히 들으면 그냥 내 할 일 다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도 그와 동질의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과 요나나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옆에 포진해 있어야 그 신앙은 지켜지는 것이지, 독불장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이가 신앙적으로 훌륭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해 있으면 제대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내년부터 교회학교를 새롭게 틀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각종 가르침들을 새롭게 틀을 짜서 만들려고 하는 것인 만큼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협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오늘도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마땅히 믿고 받아야 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숙이 끄집고 끄집어 들어와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 영혼을 세우고 사도적 가르침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보편적 생각과 공통분모를 저희가 축출어내어 그래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저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신 그 귀한 설교들을 따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상속하기 위해서 그런 신학과 그런 내용을 갖추고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열심하여 참으로 우리가 죽고 남은 후손들도 그 신앙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귀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연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